히브리서 69번 메시지 생명의 법의 기능. 성막 안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과 생명의 법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봅니다. 기름 부음은 성막 위에 있었는데 이는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관유로 기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성막 안에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은 율법의 비석들, 곧 율법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의해 우리는 기름 부음은 외적인 것이고 생명의 법은 내적이라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시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깥 마당에는 제단이 있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그것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생명이나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시작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기름 부어질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기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은 성막 위에 펼쳐져 있지 않고 성막의 한가운데 두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한가운데에는 세마포 벽으로 둘러싸인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었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으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는 곳인 우주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일하는 것이나 어떤 활동들에 종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은 그들에게 율법을 따라 살고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율법에 있어서 그릇되면 그는 하나님께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셨으며 그들은 율법에 따라 그분의 백성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기름 부음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며 히브리서 1장 9절은 주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여러 번 기름 부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신약은 또한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안의 생명의 법을 언급합니다. 신약의 거룩한 생명이 100번 이상 언급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생명이 우리 존재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기름 부음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내적인 생명의 법은 소홀히 합니다. 소위 오순절 운동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성막 위에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하여 말하지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율법의 비석들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이 기름 부음 안에 있기보다 더욱 생명의 법 안에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신약에서 기름 부음은 20번도 안 되게 언급되는 데 비해 생명은 100번 이상 언급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같은 말씀에 익숙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구절들을 알지만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순절주의자들은 은사의 나타남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거듭거듭 우리를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돌이키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접촉해야 할 필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의 바깥 마당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바깥 마당에도 있지 않고 바깥 마당의 밖에 길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깥 마당에서 더욱 전진하여 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여 진설병과 등대, 즉 생명의 공급과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을 누리고 있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성소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하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 안에서 우리는 법궤인 그리스도 자신을 접촉합니다. 감추인 만나와 쌍난 막대기와 생명의 법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을 만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스도는 오늘날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지성소는 하늘과 연결된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데,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땅을 하늘에 연결하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는 사닥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접촉한다면 우리는 감추인 만나와 쌍난 막대기이신 그를 누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매일의 생활과 일은 어떤 가르침이나 역사나 활동이나 운동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법, 즉 삼일 하나님의 본성의 기능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지금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요소를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하고 있으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출생.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한 책들은 죄를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보배로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방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의 출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태어났을 때 그 본성과 법을 가진 신성한 생명이 우리 존재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본성과 법을 가지고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모든 것은 오를 것입니다. 생명의 법에 오양짓는 기능.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나는 생명의 법의 기능이 우리를 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념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아내와 다투려고 하면 생명의 법이 우리를 통제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을 따른 이 가르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의 생명은 사과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과나무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과나무의 법입니다. 이 사과나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 사과나무를 잘못된 것으로부터 통제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의 생명의 법은 이런 식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사과나무의 생명이 자랄 때 그 법은 그 생명의 모양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합당한 모양, 즉 사과의 모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복숭아 나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은 우리를 잘못하는 데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모양을 통제합니다. 만일 어떤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법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법은 오직 생명이 자라는 만큼 역사합니다. 생명의 법은 본래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생명이 자라는 동안 생명의 법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모양짓는, 즉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의 기능입니다. 생명의 법이 항상 당신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말을 주고받을 때 생명의 법이 단지 그녀와 따지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생명의 법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낫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법의 기능의 가치를 매우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집중하고 죄를 의식하지만 죄를 집중하거나 죄를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과 우리의 형편없는 육과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이기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려라. 너는 내가 거듭난 그날 한 영역으로부터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제발 그 옛 영역을 잊어버려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태어난 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신성한 출생은 우리를 새 영역, 즉 죄와 세상과 육이 없는 영역으로 옮겼습니다. 이 영역 안에는 생명의 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은 주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를 모양짓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과거의 나는 이 생명의 법에 대한 문제를 보았지만 나의 천연적인 이해의 영향 아래 생명의 법의 기능이 주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천연적인 이해는 생명의 법의 기능에 대한 이상을 좌절시켰습니다. 최근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너는 생명의 법이 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누구에게 들었느냐? 너는 성경에서 그러한 말씀을 찾을 수 없다. 너는 왜 로마서 8장 2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생명의 법은 우리를 잘못된 것에서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 관념은 우리의 인간적이고 천연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의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영역 안에 있으며 어떤 통제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 영역 안에는 죄와 세상과 육과 자아가 없습니다. 두 나무, 즉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죄와 세상과 육이나 자아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나무는 모두 그들을 모양짓는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법에 의한 모양 지어짐이 곧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본받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은 우리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이 생명이 자랄 때 그 법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형성됩니까? 오직 그의 모양으로 우리를 모양짓는 생명의 법의 적극적인 역사에 의해서입니다. 이 실제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사탄은 교활합니다. 성경이 생명의 법의 기능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의해 눈이 멀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추구했지만 그들의 천연적인 관념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에 관한 책들을 썼습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이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죄는 당신 안에서 누워 잠을 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할 때 죄는 뭐라고 내가 나를 패배시켜보겠다고?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인해 그것들을 깨닫고 이기려 한다면 그것들은 일어나서 우리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만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생, 곧 신성한 출생을 가졌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새로운 출생 안에는 약점들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본성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양짓고 본받게 하는 거룩한 법을 가진 신성한 생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양지음은 생명의 자람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생명의 법이 오직 생명이 자라는 만큼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법은 죄로부터 우리를 통제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죄와 세상과 육과 자아가 없는 신성한 생명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자랄 때 그 법은 주로 우리를 통제하거나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모양짓고 본받게 하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결국 생명의 법의 기능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우주적이고 단체적인 표현을 가지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충만하고 단체적인 표현을 갖기 위해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인간의 생명 안에서 그를 선포하고 그를 표현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인성 안에서 그는 또한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 부활을 거친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이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그리스도는 대량 생산을 위한 원형이요 모형입니다. 그의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기 위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곧 하나님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인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온전케 되고 영화롭게 되셨으며, 이제 그는 영광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신 개척자이십니다. 그는 또한 싸움을 싸우신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며, 그의 영광 안으로 그의 많은 형제들인 우리를 이끌기 위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그의 믿는 이들 안으로 그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가 성취하신 모든 것과 그가 도달하신 모든 것을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의 그의 사역은 더 낮고 더 뛰어난 사역인데, 왜냐하면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으로 생명을 사역하고 계시며, 다른 한편으로 그는 지금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계십니다. 놀라운 그리스도 자신인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 안에는 우리 존재의 깊은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신성한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예표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였는데, 이는 율법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 안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두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이고 교회이며 하나님의 임명하시고 기름 부으신 분의 동반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성막에 의해 예표된 하나님의 거처와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이요, 교회요,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기름 부은 분의 동반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인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참된 거처입니다. 이 거처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영원하게 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계신 하늘과 연결된 우리 사람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영 안에도 계십니다. 하늘에서 그는 그의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 안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으로 그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는 생명의 법을 가진 생명주는 영으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늘에서의 그의 사역과 우리 영 안에서의 그의 역사하심은 서로 일치합니다. 하늘에서의 그의 사역은 우리 영 안에서의 그의 기능을 발휘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에 의해 수행되어집니다. 그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가 행하신 것은 무엇이든 지금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안으로 역사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의해 묘사된 분명한 그림으로서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목표가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여 생명의 법의 기능 안에 완전히 참여하게 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먼저 바깥마당의 제단에서 우리의 구속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물도망에서 씻고 깨끗케 하는 영이신 그를 체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설병, 곧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등대, 곧 생명의 빛으로 누릴 수 있는 성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에 이어서 우리는 분향단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인도됩니다. 여기 지성소에서 우리는 감추인 만나와 쌍난 막대기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러한 누림에 의해 우리는 생명의 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여기 지성소, 즉 우리 사람의 거듭난 영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의 법의 기능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법의 기능은 주로 잘못 행하는 데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원형과 똑같게 되도록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매우 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명받고 기름부음 받은 분이시고 영광의 영역 안으로서의 개척자이시고 그의 영광 안으로 그의 많은 형제들을 인도하는 구원의 대장이시고 그의 왕 같고 거룩한 제사장 직분 안에서 그의 신성과 인성 안에 있는 피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가 얻으신 모든 것을 그의 형제들 안으로 사역함으로 그들을 그분 자신의 재생산으로 만들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갖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깊습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즉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에 연결되어 우리로 그의 형상을 담도록 기능을 발휘하고 역사하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계시함에 있어서 깊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것은 이 책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핵심적인 초점입니다. 이것이 4장 12절에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를 만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영이 우리의 혼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며 또한 10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의 기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라고 명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가 성취하신 모든 것과 그가 도달하신 모든 것을 우리 존재 안으로 사역할 수 있고 다만 우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함으로 그의 많은 형제들인 우리를 그분의 어떠하심과 전적으로 똑같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의 법의 기능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충만한 표현인 많은 아들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오직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하심과 생명의 법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의 역사하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